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EU 국적자의 북한 내 투자 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EU가 추가 제재를 단행한 분야는 교역과 금융, 투자, 운송 등 총 4개 분야입니다. EU는 2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행위는 국제평화와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EU는 북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EU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오래된 비행기 한 대가 27일 밤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를 가르는 허드슨강에 떨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조종사의 시신을 비행기 잔해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는 이날 뉴욕주 파밍데일 공항을 이륙한 P-47 썬더볼트 비행기 3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고기가 추락하기 전에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P-47 등장 75주년을 기념해 이번 주말에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보건 전문가 150명이 서한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 발병을 막기 위해 브라질에서 열릴 하계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4개국 이상의 공공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27일 공개한 서한에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을 그대로 여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또 브라질에서 발병하는 지카 바이러스가 인류 과학이 이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공공보건에 해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이라고 불리는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두증은 태아의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아지고 뇌가 발달하지 않는 증상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는 임신한 여성은 브라질 리우같이 지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곳을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이 시리아 라카 북쪽 지역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라카는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의 실질적인 수도입니다. 쿠르드족과 아랍전사들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 SDF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중지원 아래 나흘째 공세를 펼쳐 최소한 마을 10곳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15km 정도 진격했습니다. 지상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쿠르드족 출신 여성 지휘관은 VOA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진격을 방해하는 것은 ISIL이 매살한 지뢰뿐으로 진격하기 전에 이 지뢰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쿠르드족이 주도하는 SDF가 여러 방향에서 ISIL 점령지를 포위하면서 진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쿠르드 관리는 SDF가 라카 북부의 세 군데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7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열 때 바깥에서 약 1,000명이 시위했습니다. 시위대는 미국과 멕시코 국기를 휘두르며 현장에 있던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행사가 벌어진 샌디에이고시는 멕시코 국경에서 24km 정도 떨어졌고 주민 가운데 3분의 1이 중남미계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사람들을 체포하자 시위대가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물통을 던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같은 날 캘리포니아 중부 프레지노시에서 열린 행사에 나와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몇 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 북한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지만 북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북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함경북도는 밤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로 오늘도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군 통지문과 대남기구 담화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사상 처음으로 평화 봉사단까지 파견 기로하는 등 관계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려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전망대로 문 열겠습니다. 뷰이 서울지국 박병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이 군 통지문과 대남기구 담화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화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방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일본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한의 대화 공세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지난 21일 한국 국방부에 남북한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열자는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인민무력부가 보낸 전통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북한 인민무력부 통지문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인민무력부는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제2의 6.25 발발을 사전에 막는 것은 민족의 존망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남북한 군 당국이 마주앉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법률적 대책들을 협의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3일 답신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이 전통문에서 한국 국방부는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인민무력부의 전통문에 유감을 나타내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고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기사 설명회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답신 전통문이나 문 대변인의 설명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국방부의 답신 전통문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응할 수 없으며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강도 높게 요구했는데요.
네.
북한의 회담 제의에 대한 사실상의 역제안 또는 북한의 대화 공세에 대한 역공의 성격을 띈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도 인민무력부는 또다시 전통문을 보냈죠?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인민무력부는 지난 24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지난 21일에 전통문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이 동지문은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사이에 군사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그 무엇도 대화를 거부하고 협상을 외면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 북측의 회담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국 국방부는 이번 전통문에 대해서는 답신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보내온 것과 같은 내용의 전통문에 대해 답신을 보낼 때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담은 입장을 밝혔고 또 현재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답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이며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전통문에 대해 과거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이나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 그리고 미한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이슈화해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또 한국 내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일전선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인민무력부의 전통문을 전후해서 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공세를 잇따라 펼쳤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뒤에 국방위원회의 공개서한, 인민무력부의 통지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담화, 그리고 원동현 조평통 서기국장의 담화 등이 잇따라 나왔었습니다.
북한 인민무력부는 특히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온 게 이번에 좀 특이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해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 운용되어 온 것인데요.
네.
북한이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폐쇄한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측과 더 이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고였지만 군 통신선은 물리적으로는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각급 대남 기관의 담화와 관영 매체까지 동원한 유화 공세가 먹혀들지 않자 북한이 마침내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선언했던 군 통신선까지 동원한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이처럼 군사 당국 회담을 열자고 공세를 펴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또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군사회담 제의가 한국 내부의 여론 분열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는 유화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북한의 잇단 움직임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7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를 외면한 채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이런 평화 공세의 속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분석들을 내놓았는데요.
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방과 청와대 폭발을 묘사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대화 공세로 돌변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기 위한 명분 축적 용일 수가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좀 완화시키려는 유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회담 제의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즉 다음 달에 있는 6.15 선언 기념행사와 8월의 광복절 행사 그리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을 앞두고 대화 공세의 수위를 높이다가 만약 결과가 없거나 여의치 않으면 이를 빌미로 모종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대화 공세와 한국 정부의 대응 그리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일본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을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라는 표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 일본 미에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우리 모두의 걱정거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있는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발사 시험이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위협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협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쯤인지도 예상을 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미국과 국제사회의 가장 임박한 위험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이 다양한 무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SIL을 격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단기적인 위협이라기보다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기적 위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고립되고 불안정하며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국제 규범과 원칙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같은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 동향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를 했나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 공조와 중국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북 대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도발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여러 해 동안 미국 본토와 동맹국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하루 전에는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진로를 바꿀 수 있도록 국제 공조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째 도발과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 어떤 나라보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수뇌부가 당장 전략적으로 태도를 바꿀 것으로 낙관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인접한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다른 지역 관심 국가들과 계속 공조와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서방 7개국 G7 정상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7개국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네. 관련된 사항, 이 내용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일본 미에 현 이세시마에서 서방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서방 7개국은 북한에게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7개국 정상들은 올 들어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런 도발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정상선언은 이와 함께 북한에게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와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된 서방 7개국 G7 정상회의는 어떤 회의인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방 7개국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이번에 한자리에 모인 서방 7개국은 미국을 비롯해 이번 회의를 개최한 일본 그리고 유럽의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캐나다 등 모두 7개 나라입니다. G7은 지난 1975년 발생한 석유 위기 상황에 충격을 받은 6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재건을 논의한 G6에서 시작해 이듬해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러시아가 참가하면서 G8로 확대됌다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나머지 7개국이 러시아를 제외함으로써 현재 G7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G7은 처음에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으나 1980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에 대해 철수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정치와 외교 분야까지 관심이 확대됐습니다.
서방 7개국 정상회의에 참가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이 G7 정상회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사상 처음으로 평화봉사단까지 파견하기로 하는 등 이 관계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베트남 평화봉사단 파견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에 앞서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평화봉사단을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또 한 걸음 진전을 보게 됐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봉사단을 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 파견하게 돼 매우 기쁘고 이들의 활동으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취약국 가운데 평화봉사단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북한과 라오스만 남게 됐습니다.
이 평화봉사단은 어떤 단체길래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파견을 직접 발표한 것인가요?
네, 미국의 평화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이 국민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미국의 대표적인 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 때인 지난 1961년 창립된 이후 지난 55년 동안 미국인 22만 여 명이 전 세계 141개 저개발 국가에서 다양한 봉사와 개발 지원 활동을 펴왔습니다. 평화봉사 단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나라의 취약 지역에 들어가 27개월 동안 주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영어 교육에서부터 농업과 보건, 환경,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평화봉사단의 이런 활동은 장기적으로 수혜국의 번영에 기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화봉사단이 파견된 이후 여전히 취약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도 아직 있지만 적어도 자유시장 경제와 무역체제 그리고 민주주의를 적극 수용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사례는 어느 나라인가요?
네, 미국인들은 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500여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지방 농촌과 벽지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의 사례로는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20살을 간 넘긴 나이로 1975년부터 2년간 충청남도 예산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네.
30년 뒤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해 미한 관계에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주한미국 대사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974년부터 2년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 한국도 이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나라가 됐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국내외의 부단한 노력과 지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고 지금은 미국 평화봉사단과 비슷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 그러니까 세계의 친구 한국을 설립해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퇴임한 김영목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원조 공여국으로 돌아선 뒤 100만 명이 넘는 저개발국과 취약국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의 평화봉사단이나 이 한국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가 북한에도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김영목 전 국제협력단 이사장은 평화봉사단이나 월드 프렌즈 코리아가 북한의 재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이들은 많은 국가에서 보건과 교육 체계 수립은 물론 환경 개선과 질병 구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북한을 부흥시키는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한국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의 지원 대상에 북한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 그리고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문제가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아 봉사단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통한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부흥과 발전을 돕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과 관계를 개선하면서 평화봉사단 파견 등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지만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착함으로써 이 경제를 부흥시킬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꿈의 대화 보내드립니다.
속에 나의 어린 꽃 것들이 지난 밤에 얘기해주곤 해.
ghi nhận và đánh giá cao. Một trong những cái ví dụ minh chứng điển hình đó là Việt Nam.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베트남의 쩐다이꽝 국가주석입니다.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쩐다이꽝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한층 돈독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20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베트남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를 지원하는 가까운 우방국이 된 겁니다. 과거 적대국이었던 미국과 손을 잡기로 한 베트남 수뇌부의 결정 뒤에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쩐다이꽝 국가주석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의 국가주석에 취임한 쩐다이꽝 주석은 점증하는 중국의 압력과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올해 59살인 쩐다이꽝 국가주석은 1956년 10월 12일 베트남 북부 닌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경찰 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 공안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가안전과장, 국가안전총국 부국장, 공산당 중앙집행위원, 정치국원 등을 차례로 거쳐 2011년 공안부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베트남 국회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인 표차이로 베트남 국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쩐다이꽝 주석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쩐다이꽝 주석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동 발표한 미국 베트남 관계 현황 설명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과거 적대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도착해 이튿날인 23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23일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미국 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간 군사, 통상, 보건,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역시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것을 꼽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날 미국은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베트남에 대한 군사장비 판매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과 베트남은 과거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는데 이제는 무기를 지원하는 우방국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지난 1965년부터 10여 년간 전쟁을 치렀던 적대 관계였는데요. 1975년 사이공이 북베트남, 즉 월맹군에 의해 점령되면서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베트남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5년 다시 국교를 회복하고 올해, 그러니까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룬 겁니다.
베트남이 어떤 무기를 미국에서 받기 원하는지도 밝혀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는 미국 방위산업체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이 공군력 강화와 남중국해에 대한 감시와 정찰 역량 확대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와 P-3 대잠초계기, 해상정찰용 무인기, 즉 드론 등을 도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베트남이 잉여 방위물자 구매 형식을 통해 무기와 장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F-16 전투기는 미국과 한국 공군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투기인데요. 이 베트남의 기존 전투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나 봐요?
네, 베트남은 현재 미그-21과 수호이-21 등 총 152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1960년대, 70년대 소련에서 들여온 것으로 상당히 낡은 데다 중국의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방금 중국 얘기가 나왔지만 베트남이 이렇게 미국에서 무기를 들여오고 또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네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곳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설을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각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멀리 있는 적을 끌어들여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을 제어하는 뭐 이른바 EEJ 전략을 베트남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미국도 나름대로 어떤 전략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과 손을 잡았지 않았을까요?
네,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베트남은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고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손을 잡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고 있죠?
사실입니다. 미국은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외교적,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며 24년 만에 다시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베트남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 중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베이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23일 상당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이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베트남의 우방으로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합의됐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과 베트남의 꽝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대립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악화 방지와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요.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조기 비준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베트남에 사상 처음으로 평화봉사단 지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베트남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할 계획이라고요.
네, 미국과 베트남이 이날 하노이 주석궁에서 미국 기업과 베트남 기업 간의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는데요. 베트남은 이번 양해각서에서 160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는 베트남에 항공기 100대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또 다른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프레덴 휘트니는 베트남에 고성능 항공 엔진 135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국의 대기업인 제네락 엘렉트릭이 1000메가와트급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풍력 발전소를 세우기로 하고 베트남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현지에서 또 대학생들도 만났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나라, 또 환경오염이 심한 나라, 또 교육이 부실한 나라에서는 인재가 떠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정상은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과 베트남의 전 따이관 국가주석은 23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 베트남 관계 현황 설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행위를 차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고요. 이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달 27일 북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일하던 최성일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의 방송 그 CNN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 현지 식당에서 쌀국수를 먹는 장면이 눈길을 끌던데요.
네, 쌀국수는 한국의 냉면처럼 베트남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23일 저녁 하노이 한 서민 식당을 방문해 쌀국수를 맛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식당에서 미국의 유명 방송인 앤서니 브루든과 마주앉아 쌀국수와 맥주로 저녁을 들었는데요. 밥값은 둘이 합쳐 6달러 정도였고요. 또 그 돈은 브루댕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허름한 서민 식당에 있는 평범한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걸터앉아 쌀국수를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듣기 세상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주요 7개국 정상회담 G7에 참석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제 일본에 도착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주부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도착해서 캐롤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 대사와 일본 정부 관계자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요 7개국 G7 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주요 7개국 이 G7 첫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중부 미에현 이세시마 지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첫날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모두의 큰 걱정거리라며 북한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불안정하고 고립된 정권은 중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공조 노력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도발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국은 지난 몇 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체계 개발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했고요. 특히 최근 중국의 대북 대응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과 얘기를 나눴던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후보의 외교적 무지나 무신경한 태도 등에 대해 난처해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 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첫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각국 정상은 첫날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각국 정상이 중국의 경제 둔화와 유가 하락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와 미국의 경제 회복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틀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의 선언문이 이날 나왔죠?
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7일 G7 정상회의 폐막에 맞춰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서 북한이 올해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말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이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내놨다고요.
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황을 우려하며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뜻을 보았습니다. 선언문에서는 분쟁 주체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 미국, 일본과 달리 남중국해 등 분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영국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도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 선언문은 그 밖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선언문은 또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시급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다음 달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다른 말로 브렉시트에 대해서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더 심각한 위협 요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정상들은 또 세계 경제에 대해 편차가 있다면서도 회복이 계속되고 있지만 성장은 계속 완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상호 보완적인 재정, 금융 그리고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담 못지않게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정말 전 세계의 눈길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뒤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오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헌화한 뒤 약 17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1년 전 죽음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세상이 변했다. 성광과 화염이 도시를 파괴했으며 인류는 스스로를 파괴할 수단을 보유했다고 원폭투하 당시의 참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것들, 즉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미국 정부가 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목적으로 설명을 했던 핵 없는 세계, 이런 구상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생명을 빼앗긴 죄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직시할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폭 피해 생존자들도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후 일본의 원자 수소폭탄 피해자 단체 협의회 대표인을 맡고 있는 올해 99살인 스보이 스나오웅을 비롯해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악수하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상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들은 일본인들이 감상에 젖은 듯하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그리고 NHK 방송 등 주요 일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이 역사의 한 줄기를 매듭짓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는 원폭투하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원폭투하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신효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슬픈 빛깔의 추억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4년 5월 28일 오늘.
16 years later, in 1964,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or the PLO, was founded.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 PLO가 창설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여러 조직들이 아랍연맹의 주도 아래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PLO가 설립된 계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난민이 돼 요르단과 레바논, 이집트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인 야세르 아라파트는 1958년 무장단체인 알파타를 조직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알파타를 비롯한 여러 조직들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오늘 흩어져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들이 하나로 뭉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이후 1969년 전투 조직인 파타를 이끌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새 의장으로 선출되며 강력한 정치 군사 세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러위 전쟁이 막바지에 달하던 1905년 5월 28일 오늘 러시아가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에 패배합니다. 한해전 일본이 러시아의 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 모두들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발트 함대를 투입해 러시아와 일본 해군 간의 해전이 시작됩니다. 이 해전에서 일본군은 러시아를 기습 공격해 러시아 함대는 전멸당하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 전함 21척이 침몰했고 만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어뢰정 3척이 침몰하고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시마 해전의 승리로 일본은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이어 아시아 전역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오웨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